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2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지구 반대편 브라질과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몇년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네.
그리고 AI가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산업의 미래, 마지막으로 북한의 권력 구도에 대한 최신 분석까지.
정말 각기 다른 분야의 이야기죠.
네,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네 가지 이야기인데 이걸 엮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주제들은 그야말로 미래를 향한 현재의 분기점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렇죠.
또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매듭짓고 나아갈 것인지, 기술 혁신이 우리 일하는 방식과 삶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 체제는 어떤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네 가지 꼭지를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만남.
네.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두 정상이 거의 뭐 도플갱어 수준의 평행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그 표현이 딱이죠.
특히 두 사람 다 젊은 시절 프레스 기계에 다친 산업재해 경험이 있다는 건 정말 소설에나 나올 법한 공통점이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드라마틱하죠. 룰라 대통령은 10대 때 금속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의 새끼 손가락을 잃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소년공 시절 프레스의 왼발이 끼는 큰 사고를 당했죠. 이런 극적인 개인사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됐다고 해요.
그렇죠. 고난을 딛고 최고 지도자가 된 노동자 출신이라는 공통의 서사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정말 깊이 이해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공감되겠네요.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공통점이 개인사를 넘어서 정치 역전까지 이어진다는 게더 놀라워요.
아,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두 사람 모두 야당 시절의 사법 리스크로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는 점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 포함된 논평은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네. 룰라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수감까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적으로 부활했잖아요.
맞아요. 극적이었죠.
이 과정에서 보우소나로 정권과 사법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패배 후에 윤석열 정권하에서 여러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죠.
그렇죠. 서로 정치 탄압을 이겨냈다는 공감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심지어 그들을 공격했던 전임자들이 보우소나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쿠데타 시도 논란 끝에 실각했다는 점까지 닮았다는 건 정말
네.
역사가 일부러 각본을 쓴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단순한 두 국가의 만남이 아니라 쿠데타를 이겨낸 두 민주주의 지도자의 만남으로 프레임하는 시각도 존재해요. 청와대에서도 이런 강력한 서사와 공통의 국정 철학, 예를 들어 사회 통합이나 실용주의 같은 가치들이 양국 관계를 단순한 경제 협력 파트너 이상으로 끌어올릴 촉매제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앞으로 G20이나 다른 국제 무대에서 두 나라가 어떤 목소리를 함께 낼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한 개인의 서사가 국가 간의 관계에 이렇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참 인상적이네요. 자,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운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자료는 바로 그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다루고 있네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1, 2, 3 비상기업 사태와 관련해서 이상민 씨의 1심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명백히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는 점이에요.
내란 행위?
네, 이건 굉장히 무게감 있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단어인데 법원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는 뭐였나요? 자료를 보니까 어떤 문건의 존재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계획에 국회, 선관위 같은 주요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고, 심지어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전기를 끊고 물 공급을 차단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정말 구체적이었군요.
네, 이건 그냥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의 심장을 멈추려 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었다고 본 거죠.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상민 씨가 이 계획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법한지 충분히 알고도 가담했다고 판단한 거군요.
정확해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아하.
재판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어요. 법적인 판단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내려진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발생해요. 보내주신 자료에 포함된 논평을 보면 법원의 판단 자체는 이렇게나 단호한데?
네.
선고된 징역 7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고 있단 말이죠. 이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판결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에요. 논평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 2호를 직접 언급하는데요.
네.
이 조항을 보면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법정형의 폭이 굉장히 넓군요.
그렇죠. 그런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 범죄의 수괴급 인물에게 내려진 형량이 법정형의 최하한선인 5년에서 겨우 2년 더해진 7년이라는 건 범죄의 무게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란이라는 엄청난 단어의 무게감하고 징역 7년이라는 숫자가 잘 매치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지적이 많죠. 논평에서는 혹시 형량이 낮은 이유에 대해 다른 추측을 내놓고 있진 않나요? 뭐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거나 아니면 다른 감경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논평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이 판결이 앞으로 비슷한 범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어요.
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이 정도의 처벌을 내린다면 앞으로 비슷한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실패해도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네요.
그래서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규칙을 어긴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는 미래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게임 산업의 미래 포럼에 대한 자료네요.
네, 분위기를 확 바꿔서 미래 산업 이야기인데요. 이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게임 산업이 지금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각 변동이요?
네. 유정우 글로벌 경제비례 전략연구원장의 발언이 핵심을 찌르는데요. 예전에는 게임의 성공이 얼마나 잘 만든 완성품인가에 달렸다면
네.
이제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며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게 하는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발사가 멋진 놀이공원을 딱 지어서 자, 이제 즐기세요 하던 시대에서
맞아요.
이제는 레고블록만 잔뜩 던져주고 여러분이 직접 놀이공원을 만드세요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생산의 주체가 개발자에서 유저, 크리에이터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이 딱 그런 예시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산업계도 정부의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나요?
제작비 세액 공제를 더해주고 유망한 게임 스타트업에 투자할 모태 펀드도 만들어주고
네, 그건 산업지원책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탄력근무제 확대, 이건 좀 결이 달라 보이는데요. 혁신적인 게임을 만들려면 개발자들이 더 유연하게, 필요할 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겠죠.
네. 업계에서는 게임 개발이 일반 제조업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특히 출시 막바지나 중요한 업데이트를 앞두고는 집중적인 크런치 모드가 불가피한데
아, 그렇죠.
현행 제도로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AI 기술 덕분에 단순 작업 시간은 줄었으니 그 시간을 창의적인 부분에 몰아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다른 논평 자료는 이 주장에 아주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어요. IT는 3D 업종이라는 한 기획자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개발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경고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바로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논평은 AI가 일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건 예측 불가능한 버그나 에러와의 싸움이라고 지적해요.
그렇죠. 새벽에 갑자기 서버가 터지면 AI가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국 사람이 해결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무작정 늘리면 결국 특정 기간의 노동 강도가 무한정 높아져서 개발자들의 건강과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로사회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군요.
네. 결국 혁신을 위한 유연성과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네요.
이 포럼의 결과가 단순히 게임 산업을 넘어서 AI 시대에 일하는 방식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기술은 발전하는데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제도는 과연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음 세대의 산업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 자료는 한반도의 다음 세대 권력에 대한 아주 민감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분석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동안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은 건 처음이라 무게감이 남다르죠.
그렇죠. 국정원이 이런 분석을 내놓은 근거는 김주애의 최근 행보가 과거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됐을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패턴을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공식석상에 자주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걸 넘어서 활동의 격이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격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북한 체제의 최고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평양 금수산 폐양공전을 참배하는 모습은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죠. 또 일부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하니 이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이자 권력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일본의 산케이 신문으로도 보도됐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네.
이제 이건 우리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의미로 보여요.
자체가 북한 내부의 어떤 변화의 흐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나는 점이라고 분석해요.
김씨 왕조의 4대 세습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김주애의 나이가 아직 너무 어린데 벌써부터 후계자 수업을 하는 게 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또는 어린 시절부터 후계자로 공식화해서 내부 엘리트들의 충성을 미리 확보하고 권력 기반을 단단히 다지려는 장기적인 포석일 가능성도 제기돼요. 중요한 건 이제 김주애라는 인물이 한반도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녀의 행보 하나하나가 북한 체제와 대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네 가지 다른 창문으로 우리 사회와 주변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본 것 같네요.
네.
두 정상의 개인적 서사가 빚어낼 새로운 외교관계의 가능성, 과거사에 대한 사법부의 고뇌가 담긴 판결,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는 산업계의 노력과 갈등,
그리고 북한의 다음 세대 권력구도까지.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표면적으로는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성장통이라는 공통점이 보였어요.
성장통이요?
네. 국가 관계도 한 단계 성숙해야 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도 과거를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죠. 산업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장 폐쇄적인 북한 체제마저도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의 한복판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형성. 정말 와닿는 정리네요.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생각인가요?
우리는 오늘 정치, 사법, 산업, 그리고 북한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후계자 또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브라질과의 관계를 이어갈 다음 파트너십,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고 이어갈 법의 원칙, AI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 모델, 그리고 북한의 권력을 계승할 지도자까지.
네, 모두 다음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네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단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법치일까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기술 혁신일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공동체의 가치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